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10장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 예후라는 사람이 남북 이스라엘에 아주 굉장한 이렇게 혁명적 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남쪽 왕, 북쪽 왕 다 아합과 이세벨과 관련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랬을 때 두 쪽의 왕들을 이렇게 다 죽이는 엄청난 그런 혁명을 일으키죠. 이세벨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자식들 70명 다 죽이고, 또 남쪽 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40명 다 죽이고, 또 큰 잔치 열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잔치 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죠. 무서운 일이고 온 국가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나답 같은 분들, 아주 귀한 분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후에 예레미야 때 소개를 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조상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사지면서 우상숭배할 수는 없고 그냥 목축업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믿음을 따라서 살자. 그 한마디에 300년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혁명, 개혁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절반은 너무 훌륭한데 나라를 뒤집고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고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잘했는데 한 가지를 뭘 안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다고요. 그저 금송아지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기억시켜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였다고요? 왕권이었어요. 왕권.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로보암 때 이미 베델과 부엘세바 그 단 이쪽 북이스라엘 두 군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하지 못하게, 그럼 나라의 백성들 마음이 나누어질까 무서워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북쪽에서 그냥 예배드려라, 저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정체성,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치의 기구, 정신적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거를 없애지는 않았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10장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심이 아니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나라를 개혁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 같아요. 우리 이러기 쉽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못 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의 금송아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후가 그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1장은 그런 북쪽과 남쪽의 모든 왕권들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이 남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 보면 유다의 아달랴라는 그런 여자 나오는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여자가 누군가 여러분 그 족보를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는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하도 보니까 오므리,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아들 요람, 저 아달랴, 그 다음에 딸이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근데 북쪽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남쪽에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시아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오늘의 주인공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남쪽, 북쪽은 이제 예후가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남쪽은 지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자식들이 아시아가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모든 유다의 다른 또 후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 자식들, 왕의 혈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엄마 닮은 거예요? 아빠는 안, 아버는 안 닮고 이세벨을 닮은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쪽 집안의 혈통이에요. 이제 그만 보세요. 이제 다 외우셨어요. 저걸 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저걸 그림을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으세요. 그러면 쉬워요. 사진처럼. 이, 저 여자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아달랴라는 여자를 치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1500년대 어떤 한 화가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달랴에 대해서는 아주 갓난 아이들을 칼로 죽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올 정도로 이 아달랴가 무서운 여자였어요.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어린 왕자들, 왕의 혈통들을 다 죽이는 일을 무섭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제 다른 사람들일 거예요.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하나 이렇게 살려둬요, 몰래. 그 유모랑 같이 침실해서 어디서 숨겨두냐면 성전에서 숨겨서 몇 년 동안을 숨겨두는 거예요? 6년 동안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랑 또 제사장 여호야다랑 이 두 사람이 6년 동안을 잘 아기를 숨겨두고 다윗 왕가의 혈통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몰래 숨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 이 일곱째 해가 됐을 때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굉장한 혁명적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이런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남쪽 유다는 시작이 누구부터라고요? 다윗 왕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위가 여기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 왕가를 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쭉 해서 혁명적 이야기를 다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성에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12절에 보니까 군대를 다 만들어 놓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몇 년을 통치한 거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을 통치하고 7년째 해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호위병의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이제 이걸 보고 옷을 찢고 외치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군대를 불러서 이 여자를 여기서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바깥에 내서 죽여라 이제 이런 사인을 하죠. 이러면서 이 여자가 6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열왕기하는 이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달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이 한 3명 정도의 왕을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역사서의 왕의 족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은 왕들의 이름이 다르네, 연결이 안 되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신약의 기자들이 이 부분을 빼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어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후대에는 생략을 했어요. 근데 역사서는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래도 6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악이 뭔가 선이 뭔가를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할 때 그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게 선한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호세바라든지 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6년을 갔다가 이 여자가 통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세는 이 아달랴예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후로서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6년 동안 가만히 있을 정도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런 개혁, 혁명, 다시금 하나님께로 옳은 역사로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대충 조용히 넘어가고 하질 않고 이건 잘못된 역사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야 했을 때 그 일을 바로잡고자 아주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부류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옳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고요. 자기를 위한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습, 그럴 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가만히 계신 거야? 6년 동안 다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6년 동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개혁을 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지금 다시금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정체성을 일깨워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혁명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개혁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또 회복이 됩니까?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와서 신당을 허물고 제단의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우상은 타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단들은 철저하게 헐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제사가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복의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보존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아달랴를 제거하는 악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삶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바로 즐거움과 평안입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즐거움과 평안이에요. 땅에서 뭔가가 잘 됐어요. 근데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즐겁잖아요. 그렇죠? 안 즐거우세요? 아니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같이 교회 나와서 얼굴 보고 찬양하고 즐겁잖아요. 아니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표정이 막 즐거우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그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교회 안 있고 집에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딴 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 한편에 아,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드리는 날인데 봐도 편해요? 안 편하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자신 거죠. 아니 어떠세요?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놀아도 안 편해요. 이게 어설프게 놀면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을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믿음의 이 생명이 금방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고 즐겁고 평안하면 이게 믿음으로 한 거고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게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뭘 해도 내가 평안한가. 찬양을 하고도 평안해야 되고요. 밥을 하고도 평안해야 되고요. 청소를 하고도 평안해야 돼요. 하고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그건 평안할 때까지 일 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안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하나님,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게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평안할 때까지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즐거움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평안함과 즐거움. 이거 없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늘 힘들고 곤고해요. 그래서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싸워요.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갈등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진리를 따라서 가고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면 그거의 열매는 평안함으로 나타나요. 평안함으로.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불편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네? 평안했겠죠.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교회인데 에덴 동산 같지 않은 에덴교회면 되겠어요? 평강교회. 근데 평강이 없어요. 네? 믿음교회. 근데 믿음이 없어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잖아요. 요새. 여러분 에덴 교회 그러면 에덴 동산 갖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에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김태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참 죄인된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랑이 될 때까지 사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야죠. 사랑이 안 되면 제가 아까 기도 우리 김태민 목사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 말라만 죄가 아니라 해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 죄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거 죄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해라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에 용서가 안 돼요. 그거 죄예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용서를 안 하고 사랑을 안 하고 살아도 나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삶? 예, 믿음을 가져라. 근데 믿음이 없는 거 그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래도 이걸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그걸 끌고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하나님의 열심이 소수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게 드러났을 때는 백성들에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올 땐 우리가 보면서도 기쁘고 그렇지 않은 역사가 나오면 참 불편하고 이제 그렇죠. 그럴 때 우린 역사에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왕 때의 모습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을 삼으면서 이런 역사서를 봐야 되죠. 이 지금 열왕기 하 11장 뭐 이럴 때 배경이 언제쯤이냐면 BC 한 820년 경이에요. BC 820년 경인데 그때 이 역사를 성경 기록했던 분들이 기록을 다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역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캐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도 안다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안 착한 애인지. 그래서 착한 애들한테 선물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노랫말에도 안다 그래요. 반말은 뭐가 듣고 아무튼 낱말은 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구석구석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전에 역사를 기록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믿음의 삶을 살고자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고 나도 잘 압니다. 내 믿음의 역사 하나님 늘 믿음의 일기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공부하지 말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회사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역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